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주말에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고심이 길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 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내내 각자 자료 검토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로 변론 종결 이후 19일째,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 일자를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데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전원 일치에 가깝게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 결정문엔 반대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또 전원 일치 결정이 나더라도 보충 의견을 통해 각 쟁점에 관한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 2인의 보충 의견이 달렸습니다.
보충 의견 하고 싶은 재판관님들께서 네. 그거를 조금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적어도 이번 주 중반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 돌발 사태와 함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헌법재판소 일대 충돌로 4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그때 2배 인원을 투입해서 헌재 100m 반경 내 출입을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일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 위에 무더기로 올라가 강목을 휘두르고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도 폭행했습니다. 차키가 꽂힌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50차례 들이받기도 했는데 이런 소요 사태로 4명이 숨지고 경찰관 33명 등 모두 63명이 다쳤습니다. 집회 주도자는 오늘 헌재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하자 선동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에도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형을 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저 부수자!
경찰은 8년 전 사태를 복기하며 헌재 사수에 나섰습니다. 헌재 인근엔 차벽을 2중, 3중으로 세우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을 막아 헌재 100m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도, 선고 전후 닷새 동안 출고가 금지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관저, 언론사, 여야 당사에도 경찰력을 배치합니다. 선고 당일 기동대만 2만 명을 투입하는 경찰은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광화문에서는 오늘도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거란 관측이 있어서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자, 홍지훈 기자,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 날이 많이 추워졌지만 탄핵 심판이 빨리 전원일치로 끝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곳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늘 오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10분 거리인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치며 저마다 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종로까지 행진했습니다. 지금은 이곳 광화문으로 돌아와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기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지도 모르는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 이야기 좀 더 들어봤습니까?
네, 12.3 내란 이후로 계속해서 모였던 시민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은 이번 주말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오게 됐다며 취재진에게 작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잠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결론 나고 얼른 처벌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좀 동지애 같은 것도 생기고.
네, 집회는 이번 주 중에도 계속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날 때까지 주중에도 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행동 측은 매일 저녁 7시에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수요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겠다며 끝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집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공연을 하고 또 탄핵 각하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헌법재판소 정문에서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헌재 인근에 모인 건데 지금 올라가는 길목은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재 일대 긴장감이 도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경찰이 차벽을 세워뒀고요. 또 인근에 가게 한 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아, 주말에 일대 혼잡이 예상이 돼서 문을 닫는다. 필요하신 분은 입원으로 연락달라 이런 공지문을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선고를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것, 또 집회가 과열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선고일이 정해지면 선고 당일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열리고 있는 집회 말고도 오늘 곳곳에서 지지자들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이죠. 서울 광화문에서 그 전광훈 씨,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주말 예배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돌아오는 주중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난다면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 오늘인 만큼 총집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건 다 신의 뜻이다.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단 말이야.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그래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나오면 이거는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이번 주 중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게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당내에선 헌재가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거나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며 앞서 헌재 결정을 무시했던 것부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한번.
앞서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왔고요.
당 안팎에선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헌재 심판 승복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론 분열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수기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뭐 헌정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뭐 결론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문의 어떤 이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다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좀 다듬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그렇게 세심하게 고심하고 있을까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의 어떤 사실관계나 뭐 어떤 법 위반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변론 과정에서 다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심증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다툼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 소추 대리인 측에서 내란범죄, 형법상의 내란범죄 부분을 맨 처음에 이제 철회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뭐 통치행위를 뭐 주장한다거나 뭐 증거법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 절차와 관련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재판소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좀 수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에 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결정이 나왔을 때 뭐 사회적, 국가적인 어떤 파급 효과 등을 생각할 때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리 기간이나 선거 기일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결론이 아닌 결정의 어떤 이유에 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론에 대한 어떤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된 어떤 이유나 보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계속해 오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전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헌정질서가 문란하게 된 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네.
점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행위의 어떤 위헌성 그리고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가장 관심사는 어쨌든 선고가 언제 나올까인데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뭐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국가적인 혼란 상황, 국정의 불안정성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네. 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주목되는 쟁점이 어떤 거냐면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그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점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헌재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은 판단을 받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네. 이미 최대행 권한대행 그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법 위반 행위 부분은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에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보다는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같은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선고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그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결과 이후에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또 재판은 이제 독립돼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형사사건의 어떤 선고기를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걸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걸 두고 야권은 외교 참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72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최초로 퇴보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윤석열 정권이 가졌던 외교 참사 중에 가장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 달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12.3 내란 사태의 영향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핵 무장론을 꺼내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거도 없고도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야당의 탄핵 남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은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 때문이란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 발언 이후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에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렵 일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0%가량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온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유럽 국가들 심지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조차 그런 부분은 좀 우려했었던 게 제가.
이 때문인지 전 세계 전문가 357명 중 약 40%는 올해 조사에서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년 사이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1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감 국가 분류 사유 중 지역 불안정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핵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어 자체 핵 무장론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수사가 조만간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을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선거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인사가 특정 인물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김 여사가 당시 포항시장이었던 이강덕 예비후보 대신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했고 여사 뜻에 따라 김 의원이 이 후보를 배제했던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태균 씨가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상황에 대해 주도 수사해왔는데 이젠 윤 대통령 부부가 연관된 다른 선거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 김한정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인데 김 씨를 상대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명태균 씨 사건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만간 오세훈 시장이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오늘 외출하신 분들 하루 만에 달라진 날씨 느끼셨을 텐데요. 3월 중순에 만만치 않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북극 한기가 내려오며 태풍 같은 강풍과 폭설이 또 올 거란 예보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무겁게 쌓였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눈으로 덮였습니다. 곰 조형물의 머리 위에는 눈모자가 생겼습니다. 3월 중순인데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립니다. 봄 기운 대신 강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살짝 봄 같았는데 오늘은 겨울 같아요.
오늘 낮 서울은 어제보다 7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두꺼운 겨울 패딩과 목도리, 모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바람 불어서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냥 잠바 하나만 걸쳐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패딩 안 입으면 추울 것 같아서 패딩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인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영하 40도의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태풍 같은 강풍이 불고 폭설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극저기압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눈, 바람, 돌풍이 불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립니다. 강원 산간 등 동쪽에는 3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꽃샘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고 목요일인 20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건조하고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속에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3명이 화상을 입었고 오늘 아침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치솟습니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텐트 안에서 어머니와 캠핑을 하던 14살, 6살 자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옆 텐트에서 캠핑을 하다 구조를 도운 40대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 11명이 대피했고 1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1층짜리 목조 단독주택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주인인 80대 남성이 머리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집과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 백령면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4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야산 인근 막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구직마저 포기한 2030 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별다른 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건데 30대도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중 일을 하지 않는 청년 백수는 지난달 12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벌였거나 집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응답자입니다.
눈이 높아졌는데 취업 시장은 좁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입을 잘 안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도 많이 없기도 하고 경력을 한 2, 3년 쌓는다고 해도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 중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3천 명 정도 줄었는데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액 연봉이나 대기업 아닌 이상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닿을 때까지 준비해야겠다 하다가 준비하자니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엔 3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3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약 만에서 5만 명씩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은 겁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핵 협상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란과 후티가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출격합니다. 대포가 연달아 발사되자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빌딩에 명중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수도 산하에 있는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 은신처 등입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의 해외 무력 행사입니다.
후티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이후 멈췄던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استئناف حظر عبور كافة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في منطقة العمليات المحددة ب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وكذلك باب المندب وخليج عدن.
앞서 지난 4일 국무부는 후티가 홍해 등에서 미군을 수백 차례 공격했다며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직후 후티에 대한 지원을 즉각 끝내라며 이란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 당국자들도 이번 공습엔 핵 협상 제안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뜻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설 경우 대규모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 규모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돼야 할 금액을 파악한 뒤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음악에 맞춰 포즈를 취합니다. 옷을 여러 벌 바꿔가며 영상을 찍은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맥로린 피노버, 미국 인사관리국 수석 대변인입니다. CNN이 영상 코드를 분석한 결과 영상 대부분이 업무 시간에 올라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팀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도 이런 영상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노버는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행정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여자 농구 챔피언 결정전 첫 판에서 웃은 건 BNK였습니다. 박혜진과 김소니아의 활약에 힘입어 53대 47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BNK는 정규리그 1위 우리은행을 꺾고 우승 확률 73%를 잡으며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올랐습니다. 20점 18리바운드에 빛난 우리은행 김단비의 활약은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쇼트트랙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최민정은 여자 1500m 결승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를 앞세워 2분 27초 13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김길리는 3위로 통과해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은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일본의 야마구치까지 잡고 19연승을 달렸습니다. 전영 오픈 우승까지 딱 한 걸음 남겨뒀는데요. 다만 쉼 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경기가 끝나자마자 통증 때문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년 전 안세영의 발목을 잡은 일본의 야마구치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 초반에는 3대 8까지 밀리며 끌려가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패했던 상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안함도 잠시, 안세영은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해 동점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금세 페이스를 찾은 뒤 내리 6득점을 만들며 21대 12, 가뿐히 첫 게임을 이겨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선 서로 주고받으며 쉼없이 긴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세영은 지쳤는지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만지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승리까지 단 한 점만에 남겨둔 상황에서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세영의 스매시는 야마구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를 확정짓자마자 안세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팬들 앞에서 포효하며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올해 안세영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3개의 국제대회를 차례로 제패하며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 오픈 우승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지입니다. 오늘 밤 결승에서 우승컵을 든다면 안세영은 이번 시즌 치른 4개 대회 우승을 모두 휩쓸게 됩니다. JTBC 정서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